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에 우리를 보시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고자 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대기업 임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류를 이제 분류 작업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낸 그 이력서를 앞에 올려놓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 부서에 배치를 하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게 되었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대기업 임원들이 아니라 창세 전에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은 몇 년도에 이 땅에 보내어서 나를 믿게 하고 내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를 보셨습니다. 이미 보시고 저를 드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고자 이미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예정을 하셔서 이 땅 위에 저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개인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조건 선택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일을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아마도 평생 춤을 추면서 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 꾸리지 않고 재산도 없으면서 밤낮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얻어터지고 굶고 잠자지 못하고 결국 잡혀서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서 순교를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는 세상의 단맛을 다 포기했고 쓴맛만 보면서 고통 중에 살았는데 그의 서신을 보면 놀랍게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때부터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 기쁨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택함을 받은 자가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을 받는 복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복은 솔로몬이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받았던 모든 복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복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들기 시작을 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보면은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때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선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양심에 가책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죠. 마음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아주 담대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전에는 죄를 쉽게 범했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아시는 거죠. 반면에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령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즉 성령께서 시키는 일들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좀 적당하게 예수를 믿지, 믿어도 좀 점잖하게 믿지, 왜 저렇게 하냐고, 왜 기도를 저렇게 크게 하고 왜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왜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고 왜 함부로 박수를 치고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을 몰라서 그런 거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면은 다윗 같은 경우는 바디춤이 내려오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고 싶은데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딱히 다른 도움이 없어도 나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은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성도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잘 살게 된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기회를 간절한 마음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 가족들은 물에 휩쓸려 가고 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지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정말로 간절해져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이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만 걱정이 남아있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앉아서 잠깐 하나님 이름 부르다 그냥 일어나서 가버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안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간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요즘처럼 태풍으로 또 홍수로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와는 상관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 자신들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이런 자연재해가 닥쳐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그는 곧 사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꼭 마귀를 닮아가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어쩜 저렇게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길을 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은 염소와 양 비유가 있죠. 염소와 양.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양과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들의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힘들어도 내가 목자를 따라서 살아갔던 이것이 정말로 잘 살았던 거구나. 춤을 출 겁니다. 반면에 염소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뿔이 나 있는 사람들이죠. 들이받을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하고 버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기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염소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모르고 찌르기는 잘하고 사기도 칠 줄 알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가 염소인 줄을 잘 모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받을수록 염소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과 같은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변화가 일어나고 지난번에 보았던 그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평생 어린 아이로 사는 겁니다. 젖이나 먹고 밥은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귀엽죠. 그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린 아이와 같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 귀여운 거 아닙니다. 성도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년 전의 모습과 오늘날을 비교를 하면은 달라져야 하고 더 풍성해져야 하고 더 감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젖만 먹고 있다면은 잘못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절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젖만 먹인다. 너희 가운데 아직까지도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서로 나뉘어져서 물고 뜯고 하고 있으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 같습니까? 젖을 먹고 단단한 밥은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 이런 교회의 특징이 시기하는 거고 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 분별이 아직까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을 따라서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으로 밀어놓고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 여러분, 사람과는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는 교제해야 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따라서 행하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박지원 씨가 신임 국정원장이 됐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분이 저는 예수를 믿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찾아갔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합동 측의 차기 총회장 후보입니다. 이분이 박지원 씨를 보면서 그런 말들을 했어요.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저분에게 박지원 씨에게 안수를 머리를 뒤밀고 안수를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박지원 씨가 언젠가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을 때에 또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그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크게 아마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주고 왔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진짜로 신임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셨다면서 막 내가 점쟁이라도 해야 되나? 막 그런 말을 강대상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말들이죠. 내가 점쟁이라도 해야 되나? 우리는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농담이라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말 함부로 하면은 끝이 안 좋아요. 저는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이런 말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농담이죠. 여러분, 함부로 그런 농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 있는 성도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래도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성도이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남편을 사별을 했습니다. 젊어서 사별을 하고 나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갈 모든 날들 감당이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녁 9시만 되면은 9시만 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 20년 동안 그렇게 저녁 9시만 되면은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지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권사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저랑 장시간의 대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감사였습니다.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울다가 그렇게 20여 년간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방향을 정말로 잘 잡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누리면서 만약에 방향을 그렇게 잡았더라면 오늘날의 권사님은 없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신앙인이 너무나 많아서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교회여 제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길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져나가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교회를 보면은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수록 우리가 늦게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으면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왔던 기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기도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동안에 내가 지어왔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와 집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내 세상 가운데 빠져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악된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들이 너무나 많죠. 이전에 살아왔던 죄악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를 해도 저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저보다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되고, 저는 기도를 10분만 해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20분 해야 되고 1시간을 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더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2시간 기도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여러분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전쟁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죄악들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친근하고 친숙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짓고 있는 죄들이죠. 이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그 충만이 뭡니까?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이고 그게 푹 잠기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죠. 이 성령의 열매는요, 아홉 가지 열매지만은 그냥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안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랬지만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지 않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죠.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면은 사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도시에서 원자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폭발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폭발력과 더불어서 건물들이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녀들의 목숨을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부모들의 기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 폭발 가운데서 아이를 감싸 안고 있는 그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교회가 사랑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올바르냐 그러냐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만 사랑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이 그 일을 하면은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곳에서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고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쫓아내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교회는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모는 자녀를 해롭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목사도 성도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여러분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역대하 17장 8절에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들일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식당을 운영을 하면 이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내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